이 시간에는 시작된 성령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함께 부르고 또 말씀도 나누고 있고 또 기도도 함께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샤하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누군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만약에 상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엎드려졌다면 이건 굴욕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엎드린다면 그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를 최대한 최고로 높이는 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죠.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우리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공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예배를 중심으로 나누길 원하는데 이러한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다. 도무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루해서 견디기 힘들다. 감동도 없고 뭔가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에 적응이 안 된다. 이러면 정말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싫어해요. 아이들을 끔찍히 싫어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동물을 끔찍히 싫어하는데 펫샵에서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숫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직업이 회계사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혹시 이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따분하고 졸리기만 하고 하나도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또는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의무감 때문에 평생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괴로운 거죠.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 버티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경 우리가 계속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어찌나 강하게 임하던지 우리는 모두 기뻐 소리쳤고 많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가 모임 가운데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압도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다시 기쁨으로 변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죠. 하나님의 그 크심에 영광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눌려있다가 움츠러들었는데 다시 그 음악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그것을 토해내는 것이 찬양인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영광을 맛보는 것이고 영원에 접촉하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루한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예배죠. 이 지루한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냉랭하고 활력없고 기계적인 예배는 활기로 가득 차고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심 그 한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한 웨슬리가 경험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 너희 속에 새 영과 내 마음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겠죠.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 후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줄 그 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줄 그 날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그때이다. 모든 만민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때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리라, 새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그 오순절 다락방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시작될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는 첫 페이지인 거죠. 한국에서 제가 살던 동네는 라일락이 있었습니다. 5월이면 라일락꽃이 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라일락꽃 아시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보니까 라일락이라고 하는 나무에 피는 꽃이 라일락꽃이죠. 서울에, 제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 라일락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그루, 동네에 몇 그루 없고 그나마도 뭐 신경 안 쓰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낮에는 제가 뭐 집에 동네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 일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라일락이 폈는지 안 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실려서 날아옵니다. 숨을 들여마실 때 그 라일락 꽃향기가 싹 들어와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올해 그 밤에 라일락 꽃을 막 향기를 맡고 있으면 제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막 시가 저절로 써지는 그런 밤이죠. 그러면서 아, 어딘가에 라일락 꽃이 폈구나. 여기저기에 여러 라일락 꽃이 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맡는 거는 잠깐 스치는 한순간의 그 향기지만, 내가 보는 꽃은 그 한 송이 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 어딘가에도 꽃들이 폈겠구나. 아, 지금이 라일락 꽃이 필 때구나. 5월이구나. 날씨가 따뜻해졌구나.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계절의 흐름을, 변화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잠깐의 향기가, 그 꽃 한 송이가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되고 있음의 그 신호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영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날이 이제 열렸다. 그 사인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성령의 계절이 이제 시작되었다. 오순절로부터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그 선언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그 시대 이후 그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며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경험해요. 동시에 성령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합니다. 2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람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산들바람으로 우리의 볼을 간지럽힙니다. 때로는 강한 태풍으로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강력한 파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 바람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님도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가 보이지는 않는데 온 집을 가득 채웠다. 성령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실체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그것을 동일하게 체험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성령은 나타나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 역사를 하는데 누구는 그 성령을 느끼고 누구는 그 성령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이 예배당이 임하는데 성령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느끼고 누구는 못 느끼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느끼고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면 함께 성령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를 섬기는 짐 신발라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신발라 목사님. 뭐 지금도 브루클린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잘하고 계신데 이분의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어느 교회 작은 시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느 주일날 밤 작은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 설교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예배 끝날 무렵 교인들이 앞으로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하지만 갑자기 뭔가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몇 분 뒤 내 옆에 앉아있던 숙모에게 나직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란다. 가끔은 조용히 오시기도 하고 가끔은 영혼을 온통 흔들어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하시지. 매번 달라. 신발라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곧이곧대로 믿어졌다. 누군가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느낌이 아니었다. 비록 내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내게 하나님의 임재는 명백한 현실이었다. 내가 예수님의 다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취해 있는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시골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명백했고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반응함으로 불려지는 찬양인 거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되어졌다. 신발라 목사님 말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순간을 나는 어제처럼 생생히 느낀다. 그 성령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가득 채우는 성령, 그것에 반응하는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은 개별적으로 역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가 온 집안에 가득한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는데 동시에 그것은 개별적인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무대기로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득 채우는 동시에 각 개인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그것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불꽃으로, 그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항상 강한 바람으로 또는 불꽃의 형태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격적인 경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중에 수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수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학 법칙과 여러 가지 기기들을 개발해낸, 발명해낸 그런 사상가요, 수학자요, 철학자, 한마디로 천재죠. 우리랑은 거리가 좀 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그 그림? 네. 이 사람이 메모해놓고 평생을 간직했던 글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무렵부터 12시 30분까지 불,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전, 안전, 감정, 기쁨, 찬양, 이거를 적어놓고 파스칼은 평생을 그것을 주머니에, 양복 저고리 안쪽에 그것을 꿰매서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약 2시간 동안 이 파스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술에 취해 있거나 약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잠에 취해 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고 위대한 사상가였고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러한 파스칼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그의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그의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셔서 두 시간 동안 꼬박 그를 완전히 압도하셨고 그는 그 체험을 오직 불 그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했다. 두 시간이라고 하면 어쩌면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스칼에게는 그 두 시간이 너무나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그 시간이었던 거죠. 성령의 임재 앞에 외경심과 감탄함에 사로잡혀서 무아지경 가운데 찬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냉랭하고 활력 없고 기계적인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영혼은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활기로 다시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절 말씀이죠. 우스는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분량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첫째로 이스라엘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장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자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면서 메모한다고 해서 아,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 문장을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있어야 할 장소에 머문다 이 내용만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적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소에 머문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예배자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또 기도의 자리, 숨모임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면 오는 금요일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가 예배들이지 기도하지 교제가 있지 이게 다 겹치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교제의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수련회야말로 이것들이 다 겹치는 자리인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자리인 거죠. 그곳에 다 같이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누릴 수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때 항상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난 기다림이 너무나 즐겁다 하시는 분들 가끔 이상한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기다림은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을 허락하시는가? 저는 요즘 우리 리더 모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아,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동시에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암송하면 주는 유익이 뭐냐,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기다림은 오래 참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기다리시냐고요. 우리는 그 답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함을 통하여서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죠. 엄마는 그 10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10개월 동안 엄마는 엄마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기와의 교감을 나누며 그 10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10개월을 기다리면서 점점점 아이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그 10개월 기다림 동안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점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랑의 시간인 거죠. 성경은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획과 진행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면서요.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이게 사랑의 시간이 되니까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분량은 사랑의 분량이다. 사랑으로 기다림의 분량을 채울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다. 성령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필요한데 뭘 정리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기도하면 딱 오는 그런 역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갈구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갈망함으로, 사랑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찾으면 주시겠다.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24절에서 30절까지 기도하는데 그리고 31절에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곳에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마쳤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그곳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며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개별적으로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그 성령님과 컨택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시넬 목사님. 이분이 친구와 함께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부시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러 갔던 친구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부시넬이 기도하는 동안 나는 두 팔을 내 몸에 착 붙이고 있었다. 팔을 뻗으면 하나님을 만지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부시넬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행여나 내가 손을 뻗어서 그의 몸에 닿으면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기도하는 그 부시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불타길 원합니다. 냉랭하고 활력 없고 기계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는 뜨거움이 임할 것이고 활기로 가득 찰 것이고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파스칼, 그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불.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 강렬한 성령의 임재,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분량, 기다림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며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함으로 불같이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며 그 불꽃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을 인정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